오늘도 우리가 이제까지 하던 그 양식대로 주님의 빵을 먼저 나누고 그리고 잔도 같이 나눈 후에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지켜가야 할 것들 한 가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항상 하던 대로 고린도전서 23장을 같이 한번 펴시겠습니다. 아,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제가 안경을 안 써가지고. 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네. 한 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도 전해준 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예, 사도 바울이 이제 주님께로부터 받은 주의 만찬에 대한 규례를 고린도 교회에 설명하기 전에 지금 내가 전하는 것들은 주님께 받은 것이다.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의 만찬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의 만찬을 언제 하셨는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합니다. 곧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이것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목사님께서 우리 요한복음 우리 쭉 계속 이제 설교를 해 나가시는데 지금 주님께서 고난 받으시는 막바지까지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 중간이나 아니면 분위기 좋을 때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을 언제 행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때, 그 밤에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배반의 가장 핵심 역할을 했던 가롯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제자들도 주님을 다 버리고 이제 도망갈 것이 돼서 다 아신 바로 그 주님께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우리에게 이 주의 만찬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참 많은 위로를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신실하지 못하고 또 얼마 안 있어서 우리 성전에 우리가 교회에서 또 세상으로 나가면 바로 또 죄로 나아갈 줄을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만찬을 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또참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밑에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위하여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예. 그럼 우리가 우리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빵을 함께 나누는 일을 위해서 강성원 형제님께서 감사하는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만찬을 진행합니다.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고난과 핍박에 내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먹는 이 빵은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매일 주님의 말씀과 주의 법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깊이 생각하게 해 주시길 원하오며 주님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썩어 없어질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 한분한분한분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몸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 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잠시 빵을 떼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여하는 이 빵은 보시기에도 하나로서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주님의 찢긴 몸을 우리가 상징하기 위해서 찢어서 하나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빵에 참여한다는 것을 좀 기억하고 오늘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빵에 비유한 것이 참 여러 곳에 많이 나옵니다. 너희 조상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천사의 음식이라고도 표현되어 있는데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하늘로서 내려온 참빵이 바로 나다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만나를 먹었어도 천사의 음식을 먹었어도 죽었지만 참빵이신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참빵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빵에 참여하면 죽지 않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2절 한번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빵을 받으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즙과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빵이 아닌 것을 위해 돈을 허비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빵이 아닌 것을 위해서 돈을 허비하느냐. 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내 말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혼이 기름진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 그러니까 수고죠, 수고죠. 자기 자신과 또 자기가 가진 것, 그러니까 돈을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 영어로 보면 이제 satisfy not 그렇게 가지고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살아있게 하지도 못하는 것, 다시 말해서 가짜 양식,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을 낭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대꾸가 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참빵이다. 너희들이 모든 것을 투자해서 사야 할 그 참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빵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예, 주님께서 이 빵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빵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찢어진 예수님의 몸 그것을 상징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도다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 예수 우리를 위해서 찢긴 예수님의 몸에 몸을 상징하는 이 빵에 다 같이 참여하시겠습니다. 다음 우리가 고린도전서 그 11장 25절 아까 조금 전에 읽은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빵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은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그것을 행하라 하시느니라. 네, 여기 보면 이 잔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 이 잔은 상속은약이다. 상속은약인데 새로운 상속은약이다. 근데 이 새로운 상속은약을 세우는 그 수단은 예, 구약시대의 그 관례를 따라서 피로 세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피로 세운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새 상속 은약을 상징하는 상속 은약의 피를 상징하는 이 잔을 함께 나누는 일을 위해서 조철 형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와 믿지 않는 모든 이들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죄 가운데 죽어 마땅한 저희를 위하여 흘려주신 주님의 피의 공로를 기억하고 또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모이기를 힘쓰라 하신 말씀에 따라 이 오시간에 같이 모여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저희들도 주님을 알기 전에는 진노 아래 놓여있던 마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주님을 알고 믿은 후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주님 먼저 듣고 믿은 자들로서 값없이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대해 입을 크게 열어 이전에 저희 모습과 같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저희는 주님께 은혜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진 자들에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여전히 빚진 채로 멸망으로 달려가는 이들을 주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할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우선 연말에 있을 복음 전도 집회를 위해 한 혼이라도 더 초대될 수 있도록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저희들이 함께 모여 이루어가는 교회가 형제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고 서로를 위해 기도로 노력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의 각 지체들로서 각각의 주어진 분량에 맞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힘과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께 대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고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에 보면 이 장면을 또 마태는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또 잔을 집어서 감사를 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다 그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새 상속 은약으로 세우신 이 피는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와 같이 순수한 피이며 살아있고 부패되지 않은 피이며 영원한 우리의 영원한 죄사함의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나눴던 이 빵과 함께 이 잔에는 이 피에는 그죠? 피를 상징하는 이 잔에는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주의 만찬을 나눌 때마다 항상 우리가 이게 강조하고 또 기억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 혼은 주의 만찬에 참여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에 보면 합당하지 않게 막 먹고 마시는 것은 자신한테 위험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지금 우리 고린도전서 11장을 읽었었는데 이 말씀을 주던 그 당시에도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죽기까지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병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로 삼고 우리가 돌아본 후에 우리 이 잔을 받고 우리 주님의 이 그 살이 찢기시고 또 피를 다 쏟으신 이 그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방금 저희는 이제 하나의 빵과 하나의 잔에 참여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부모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버지의 세대로서 그죠 살면 형제자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의 피, 하나의 그 몸에 참여했습니다. 우리가 다 형제인 것입니다. 저희는 7남매가 있는데 저희 부모님 밑에 부모님 설에 7남매가 있는데 그 7명의 형제자매가 있듯이 우리 부모님 한 부모님 밑에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대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여는 그 첫 구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이제 세대는 그로부터 시작된 그 모든 것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시작된 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한이와 저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한 세대이고 우리 재한이가 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이제 두 세대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 재한이도 또 미래에 있을 내 손자도 제 손자도 다 한 세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빵과 하나의 잔에 참여한 것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주의 만찬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오늘은 제가 이상하게 깜빡했는데 진짜 자 우리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순수한 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패되지 않은 순수한 피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는 새 상속 유업을 상징하는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다 함께 참여하시겠습니다. 예, 오늘 그러면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들 가운데 많은 것들이 성경에 보면 특히 신약 성경에 보면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희 가족들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무엇이 지금 최근 들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 더 좀 우선될까 그 생각하다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나눌까 아니면 예전부터 제가 좀 준비하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그 기뻐하는 것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 그 두 가지를 중에서 어느 한 가지 하나를 정할까 하다가 어떤 것으로 했겠습니까? 기뻐하는 기뻐하는 것이 아 너무 좀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생각했는데 지난주일에 제가 좀 감기가 들어가지고 지금도 조금 아직 좀 덜 완전히 떨어지진 않고 이제 막바지인데 그 몸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거기다가 그 이제 의회가 계속 있어가지고 저희 그 제가 모시고 있는 상사에게 이 스포트 해드려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몸이 안 좋으니까 기운은 몸은 자꾸 깔아지고 좀 그 뭐라고 하나 두통도 좀 있고 하여튼 몸이 좀 제 컨디션이 아니니까 이게 참 많이 힘들다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가운데서 생각한 게 아 내가 이런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부분들이 우리가 조금 이따 찾아보겠지만 그 생각을 하다가 생각이 된 게 아 기뻐하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와닿았습니다. 그리고서 그 가운데서 이게 그 나에게 이 감기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을 한번 선택해 봤는데, 아, 그 결과는 참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삶의 강력한 힘이, 우리가 몸이 안 좋지만 또 그 외에도 몸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안 좋은 일이 또 한 가지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고 얼마든지 강력하게 그 그리스도인의 강력한 간증을 세우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고, 야, 이번 주일에 내가 우리 이것을 좀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성경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먼저 빌립보서 4장 4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짧죠, 그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네.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네. 주님께서 이 기쁨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계신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냥 항상 주를 기뻐하라 그렇게 하고 또 그 다음 얘기 쭉 하실 수도 있는데,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기쁨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지 혹시 기억나세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는지. 예? 한번 찾아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다 같이 다 찾았나요? 자, 다 같이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겁니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한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의 기쁨에,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지금 아침에 이제 작년 성경 공부만을 쭉 해가고 있는데, 제대로 이제 공부했는지 한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무엇 때문에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네? 무엇을 위해서? 예. 네. 계시록 4장 11절, 그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성경은 기쁨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보니까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옵션이 아니고 이게 주입니다. 주. 핵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기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은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고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아직 하나님의 그 목적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데살로니가 전서 그 5장 16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그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6절부터 18절 이것도 짧으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그냥 기뻐하라 아까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죠? 무엇을 기뻐하라 그랬죠? 아까 앞에서 주님을 기뻐하라. 영어 성경으로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는 또 이제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그 제가 들은 것만 해도 참 여러 측면에서 많은 설교를 들은 것 같은데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게 이제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것들을 쉬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 말 그대로 그냥 문자 그대로 액면 그대로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 정말 기도하면서 하는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고 그죠? 그다음에 이게 정말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정도로 이렇게 계속해서 잊지 말고 기도하는 이런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18절에 보면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항상 쉬지 말고 모든 일에서 이 공통점이 뭐죠? 공통점이 네? 이 틈이 없다는 거죠. 틈이 그죠? 끊어짐이 없고 예외가 없고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도록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 18절에 있는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는 이 삶에 이 명령에 우리가 한번 순종한다고 100% 순종한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정을 실제로 이렇게 했던 사람이 그 반고호 우리 그 뭐야 인상파학 후기 인상파학이라고 그러나요 그죠? 반고호가 바로 이렇게 살았던 삶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호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서 교회 가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진짜로 오른발을 때리면 왼발을 돌려대고 겉옷을 요구하면 속옷도 주고 성경에서 말하는 액면 그대로 100% 삶을 살려고 하니까 교회 안에서 눈에 띄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를 못하니까 왕따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굉장히 힘든 삶을 살다가 나중에는 정말 다시 교회를 쳐다보지 않겠다 그러고 이제 나가서 이제 교회 밖에 나가서 미술을 했다 그럽니다. 그 나중에 정신질환을 앓고 자기 귀를 자르고 뭐 그런 사건들도 있고 하죠, 그죠? 실제로 그렇게 해보면 우리도 실제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면 뭐 그 누구 반고호의 예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 우리 있는 모든 지체들이 다 그렇게 하신다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뭔가를 줬습니다. 아주 안 좋은 일을 줬어요. 망신을 당하는 일을 줬다. 아니면 갑자기 뭐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해서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뭔가 내 앞에서 뭐가 일이 막 이상하게 다 흘러가더니만은 내가 피할 어디 도망갈 그 여지도 남겨두지 않고 코너를 몰아놓고 나를 완전히 그냥 부끄러움을 당하고 망신을 당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당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상황에서도 여러분 그 상황 자체를 감사드린다면 마귀는 참 힘들겠죠. 뭘 줘도 감사하면 뭘 줘도 질병을 줘도 감사해. 죽는 순간을 죽음을 주는데 죽음을 받아들이고 감사해. 대학교 공부를 들어가기 위해서 1년 내내 열심히 공부했는데 근데 내가 목표한 그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성적보다 훨씬 못한 성적을 얻어서 그것도 감사해. 그러니까 뭐든지 하여튼 여기 얘기한 대로 있잖아요. 모든 일에서 감사한다면 누가 제일 힘들겠습니까? 누가? 예? 예? 골탕 먹이러 가는 사람. 마귀든 세상의 사람들이든 속된 말로 환장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뭘 할 게 없는 게 더 이상할 게.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그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역대하 6장 4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 41절. 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오 주 하나님이여, 이제 주께서는 일어나 주의 능력의 개와 함께 주의 안식의 처소로 들어가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이여, 주의 제사장들이 구원으로 옷 입게 하시고 주의 성도들이 주의 선하심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마지막 단락 주의 성도들이 시작. 주의 성도들이 주의 선하심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그 모든 일 안에서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감기가 들어가지고 두통이 있고 몸이 축축 깔아지고, 그런데 이런 아주 골치 아픈 일들은 예전 평상시보다 더 많이 생기고, 그런 상황이 딱 주어졌을 때 아, 우리가 당장 우리 몸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유 힘들어 죽겠네. 그러고 이제 뭐라고 할까, 이제 거기다 다른 조그마한 짐이라도 하나 더 얹어지면 이제 짜증이 나는 거죠, 그죠? 짜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감기가 그냥 나한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또 나에게 주어진 그 갑자기 막 생겨난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자로 딱 재셔가지고 몇월 며칠 날 내가 감기도 주고 일도 주고 이렇게 그분께서 자로 딱 재가지고 주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되는 것,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것, 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때가 돼서, 그죠? 때마다 때를 따라서 한 개 한 개 우리를 괴롭게 하는데, 그런 일들이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우리가 딱 감당할 만큼만 자로 딱 재가지고 주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방금 우리가 역대하 6장 41절, 7장 10절, 열왕기상 8장 66절 이런 곳에 보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그분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감기를 주신 그 목적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다는 거예요. 나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집에 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내가 실수해가지고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 사고들조차도 다 우리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인데, 하여튼 그 어떤 것이든 간에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죠? 그분의 성도인 나를 위해서.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그죠? 권면하시는 게 아니고 명령하시기를, 항상 주를 기뻐하라, 주님을 기뻐하라. 그리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쁨을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무엇으로 나를 즐겁게 할 것인가, 그 즐거움 거리들을 찾으면 우리가 기뻐할 일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번 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 동안 무엇으로 기뻐했습니까? 우리 박성수 형제님 혹시 기쁜 일이 있었습니까? 즐겁게 하시는 일이 혹시 있었습니까? 대화하는 거. 또 누구야, 우리 정병영 형제님은 좋은 일 있으셨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작은 일도 있을 수 있고 진짜 막 어마무시하게 아주 좋은 일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일들이 생겼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 그거는 누구나 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보통 사람이든지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이라면 적어도 이 땅 위에서 사는 삶 동안 굳이 뭐 구원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죽을 때만 구원 받으면 되는 거지. 죽기 직전에 그냥 예수님 영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보다는 훨씬 더 뛰어난, 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나 좋은 것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했던 그것보다 훨씬 뛰어난 삶을 약속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기쁨의 삶입니다. 기쁨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느냐?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그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느냐?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시느냐?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또는 이제 내려가서 또 한 주간을 살면서 내일이면 내일 하루, 하루 단위로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루 단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죠? 하루 단위의 삶을 우리가 멀리 바라보고 소망을 잃지 않되 하루 단위로 단순하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하루를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기쁨, 이 함께하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또 나타내지 못하고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몰라 우리가 이제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때는 모르지만 이 땅에서 사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그 창조하시고 또 타락한 후에는 그 아들의 죽음, 십자가 그 처참한 그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늘 그 결과에 좀 집착하고 결과에 집중된 삶을 살도록 그렇게 훈련되어져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예를 들면 제가 우리 지구가 지금 이제 11월 15일 날 수능 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우의 관심이 수능 그날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공부한 것들을 잘 기억을 해서 아주 좋은 성적을 받는 것, 그것으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지우가 서울대를 들어가든, 그죠? 우리 집 옆에 있는 뭐 숭실대를 들어가든 또 총신대를 들어가든 뭐 아니면 뭐 지방대를 가든 그것 자체는 전능하신 분께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별로. 저도 뭐 아주 명문대를 나오진 않았는데 직장에서 보면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어느 대를 나와서 꼭 행복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그죠? 전능자께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결과들은 재료의 소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서 기쁨을 누리는 재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우가 독서실에서 앉아서 공부를 하는 그 공부 자체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그 서울대 들어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전능자께. 우리 지우가 지방대 중에서도 아주 형편없는 대학교를 들어가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그런 자원이 우리 주님의 호주머니 안에 많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꼭 A라는 회사에 들어가야만 우리가 그 행복한 가정을 영위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사람들의 계산에서는 그런데 전능하신 분께는 그게 별로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별로 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에 집중한 삶에 우리가 훈련되어 있는데 좀 우리도 모르게 그런데 길들여져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늘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TV를 통해서 또는 그 뭐 드라마, TV 드라마나 영화나 또 하여튼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그 목표를 딱 정하게 해놓고는 모든 사람이 그걸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서 이 기쁨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아니고 우리 지우가 서울대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한 2주 남았나요, 그죠? 2주 남은 그 하루하루를 독서실에서 그 수학이면 수학 문제를 푸는 것 그 자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그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아직 죽기도 한참 전에 일찌감치 구원하신 것입니다. 제가 직장생활 초창기에 출근을 해서 출근을 하면 이제 퇴근 시간만 기다리는 거예요. 퇴근만 하면 내가 가서 이제 뭐 운동도 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근데 출근해가지고 퇴근하기까지는 아 이게 매여 있는 시간이고 내 삶을 이렇게 그 뭐라고나 좀 뭐라고 해도 좀 줘야 되는 거죠. 내가 원치 않게 줘야 되는 왜냐면 월급을 받으니까 그 대가로서 지불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오랫동안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가장 많은 거예요. 비중이 잠자는 시간보다도 많고 그죠?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보다도 많고 취미 활동하는 것보다도 많고 내 인생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시간들이 이게 그 낭비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게 전혀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 이 내가 직장에서 이 보고서를 만드는 거 뭔가 뭐 일을 하는 거 이거 자체가 굉장히 소중한 것이다. 내가 교회 와서 찬양하고 뭐 이 설교를 듣고 설교를 하고 이런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죠? 그하고 똑같은 비중으로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고서를 만드는 거 그것도 똑같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게 그냥 하루를 그냥 퇴근 시간을 기다리고 살면 너무나 많은 손해를 본다는 것을 생각을 해서 직장에서 보내는 그 시간들을 이제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어요. 아 이게 정말 내가 직장에서 보고서 만드는 이것도 나중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분과 함께 나눌 영원한 시간 동안 그분과 함께 나눌 추억의 한 일부구나 이것도 그죠? 일부구나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화장실에 들어가서 변 보고 있는 시간도 소중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여기서 예외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그런데 무엇이 나를 즐겁게 하나만 계속 그 우리가 기다리고 관찰하면서 살면 몇 개 안 돼요. 지난 일주일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나를 기쁘게 했던 것이 뭐가 있는가? 나는 가만히 서 있는데 뭔가가 나에게로 와서 나를 기쁘게 했던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많지 않죠, 그죠? 많지 않습니다. 가끔가다 뭐 승진을 했다든지 공돈이 생겼다든지 뭐 몇 개 안 돼요 사실. 그래서 무엇인가 와서 나를 즐겁게 하기를 기다리는 것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뻐할 것인가 안 할 말 것인가는 철저하게 내 의지의 선택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기뻐하기로 작정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주신 바로 그 주님께서 나에게 선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성도들은 모든 일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고 우리 육신이 원하는 것만 딱 집중해가지고 그런 일이 생기면 그냥 좋아가지고 그냥 아 웃고 뭐 그런 거 없으면 그냥 이래가지고 눈이 풀려가지고 그냥 맥없이 이 활기 없이 사는 거, 이것은 죄입니다.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시간하고 똑같은 비중으로 우리가 운전하는 시간, 또 뭐 그 직장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무슨 뭐 어떤 육체적인 노동을 하든지 일을 하는 거, 그 자체가 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했다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고, 운전을 하면서 무엇이든지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라면, 예,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부부간에 일어나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까지 다, 그 어떤 일도 내가 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건 마이너스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이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계속 되풀이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떡을 떼고 빵을 나누고, 그죠? 찬양을 하고 함께 수시로 모이고 하면서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기쁨이 교회에 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축제가 되는 이 축제를 잃어버리고, 이게 그 이론적이고 교리적이고, 그 교리가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 고린도후서 아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한 그 교리 말고, 학자들이 성경을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체계화시켜 놓은 것, 뭐 이런 것들 안에서 그런 것들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이 기쁨을 잃어버린 겁니다. 기쁨을.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기뻐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좀 전에 이제 제가 첫 번째는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 의지적으로 선택해야 된다.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선하시기 때문이다. 그걸 말씀드리는데, 그 두 번째는 우리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네, 찾았으면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네. 이렇게 보면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떨쳐버리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자유함을 갉아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우리를 즐겁게 한다라는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도 그럴 때 지금도 많이 속고 있고, 이제 원론적으로는 알게 깨달았는데, 아, 죄는 절대로 나를 좋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괴롭게 하는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는 마치 죄가 나를 즐겁게 할 수 있고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속습니다. 속아가지고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으로 살짝 이렇게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여기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그 큰 구름을 이루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인들이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자, 그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자,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서 특히 이제 우리 청소년들, 그죠? 남자 청년들 가운데서 얽어매고 있는 이 죄,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서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가만히 따져보면 별거 아닌 거, 그것에 매여가지고 송두리째 이 기쁨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게 있다면 오늘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십시오. 그거는 너무나 큰 손해를 보고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오늘 우리 그 주의 만찬 나누지 않습니까? 피를 다 쏟으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삶을, 그게 뭔데 그까짓 것 때문에 우리가 살지 못할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까? 과감하게 내버리십시오. 과감하게. 오늘 그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들과는 달리 남자들은 보는 것에 이렇게 혹합니다. 특히 결혼을 하지 않은 우리 그 청년들의 경우에 이제 밖에 나가서 보면 온통 이 너무 쉽게 우리를 읽어매는 바로 이 유혹거리들이 넘칩니다. 저도 그 세종시에서 이제 토요일 날 그 버스를 타고 와서 KTX를 타고 올라오고 또 KTX에서 전철을 타고 여기 또 남성역까지 오고 이렇게 쭉 오는 과정에서 보면 우리 눈길을 끄는 것이 너무나 참 많아요. 요즘에 마귀가 하나님의 딸들에게 하나님의 딸이 되어야 할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많은 그 여성들에게 젊은 여성들에게 남자들이 재짓기 딱 좋도록 옷을 입혀놨어요. 그거 하기 위해서 막 밤을 새면서 그 마귀의 사람들이 밤을 새면서 연구를 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몸매가 막 딱 드러나는 거 그죠? 너무 짧아가지고 지나가다 그냥 눈에 딱 띄면 아 이게 그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냥 그 결혼도 하고 그런 것들이 저런 것들이 정말 내 삶의 기쁨을 갉아먹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저도 이렇게 눈길이 이렇게 가는데 청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것에 매여 가지고 우리 기쁨이 다 갉아먹고 있고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 제가 한 가지 예만 그냥 이렇게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욥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눈과 뭘 맺었다고요? 네, 내 눈과 계약을 맺었다. 뭐 하기로? 네? 혹시 모르세요?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기로. 처녀를 이렇게 바라보지 않기로. 우리도 좀 이런 그 뭐라고 할까 결단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읽어매는 그것이 욥은 이제 처녀에 대해서 주목하자는 이것에 대해 얘기했지만 많은 종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그 사소한 것, 그 사소한 것, 그죠? 아가서에 보면 그 포도원의 작은 여우를 잡아라 그렇게 말하잖습니까? 크지도 않아요. 별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들을 가만히 이 여우가 우리 포도원을 설치고 돌아다니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삶, 바로 그 생명을 전혀 누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복음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의 삶을 살 수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입으로 이론적으로 뭐 무슨 그 스토리텔링 식으로 이렇게 쫙 얘기하는 것들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사람 듣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우리 삶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생명을 보여주면 이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새로운 생명을 보여주면 그때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 안에서 무엇이 있길래 저렇게 다르지? 저 사람은 왜 저렇지? 궁금한 겁니다. 자기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무엇이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의 이유가 무엇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쭉 툭툭툭 던져서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쭉 한 것들을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뭐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해가지고 쭉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옵션이 아니다. 그것은 주님의 명령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의 핵심 사항이고 또 타락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핵심 이유라는 것입니다. 기뻐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선택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선택사항.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든 간에 그 일의 결과를 가지고 뭘 하지 말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면서 그 일을 했다면 그 결과는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체제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된 복입니다, 복. 근데 우리는 그 결과만 계속 쳐다보고 이 과정에서는 그냥 매갈이 없이 살아가고 그 조그마한 사소한 그 죄에 매여가지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열정도 잃어버리고 이렇게 산다면 이것은 죄입니다. 이번 다음 한 주간 동안 하루 단위로 생활을 일주일을 사시면서 내가 오늘 하루 기뻐할 이유가 있는가? 그러려면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디든지 괜찮습니다. 시편도 괜찮고 뭐 잠언도 괜찮고 신약을 읽어도 괜찮고 어디든지 성경을 쭉 충분히 읽으십시오. 그러면 육신의 관점이 아니라 성경의 관점, 성령님의 관점을 넣습니다. 성령 충만의 어떤 그런 그것을 경험하고 하루를 이제 시작하면서 내가 이 관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관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면서 하루를 사는 것. 그게 이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보고서를 작성할 것 같으면 보고서를 딱 앞에 놓고 작성하기 전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는 제가 보고서 작성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 일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 능력으로는 내 주위에 있는 저분들보다 훨씬 못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나 탁월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게 하십시오. 보여주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서 작성하는 거예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일하는 것이 힘든 게 아니고 질병에 걸렸어요. 몸이 깔아지고 신음이 입술로는 신음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이 질병을 가지고 이 질병과 함께 주님께 질병을 이겨내는 일에 주님이 함께 해주십시오. 제가 이것을 가지고 간증을 세우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이 질병을 이겨내는 과정을 즐기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이런 일이 진짜로 가능합니다. 선택을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선택을 하면. 근데 이 선택을 하지 않으면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되는 대로 살면 우리 육신이 우리 관점을 지배해가지고 뭐만 기다리느냐 하면 어디 좋은 일 없나? 나를 즐겁게 하는 일 없나? 어디 재미있는 거 없나? 내 마음을 또 내 귀를 시원하게 해줄 만한 거 뭐 없나? 이것만 계속 찾는 거예요. 근데 어디 그런 게 많이 있습니까? 그죠? 별로 없거든. 그래서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래서 오늘 제가 두서없이 이렇게 쭉 말씀을 지냈습니다만은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이 기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하시는지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 한 번 더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다 같이 시작.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우리 많이 암송하고 있죠. 그죠? 암송한 듯이 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그 다음에 뭐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거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이런 삶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이런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능 그 파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삶을 향한 우리의 이 생활을 향한 우리에게 영존하는 생명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모든 일에서 감사하는 것, 이렇게 사는 것, 바로 그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내려가셔서 한 주간을 살면서 내가 정말 그 기쁨이 나를 찾아오기를, 즐거운 거리가 나를 찾아오기를 기다렸는지, 그죠? 아니면은 정말 내가 나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든 그 일을 소재로, 그 결과를 가지고가 아니고 그 일을 소재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기뻐했는지, 그분께 의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그 의지한 대로 정말 뭔가 일어났는지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그죠? 그러면서 그 결과는 어떤 것이 나오든 감사하고, 이런 삶을 살았는지 다음 한 주간 또 교회에 이렇게 올라오시기 전에 다 한번 깊이 한번 그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시간이 지나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 우리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것들을 많이 주셨는데, 아버지 그 가운데서도 저희들에게 이 복음의 권능을 주셔서 저희가 기뻐하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 이 놀라운 삶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결과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들은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일어나기도 전에 아직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뻐하는 삶을 선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